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다니엘서입니다.
4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해 들은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쉼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와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뒤로 쉬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선가 일곱째 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다른 구절에서는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전에 자기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들어갈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에 들어갈 또 다른 때를 정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성경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무디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다른 안식일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곱째 날의 안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합시다. 아무도 옛날 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은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정신과 영혼을 갈라내고 뼈마디와 뼛골을 갈라내기까지 꿰뚫고 들어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자세히 살핍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그분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며 그분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불거숭이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살아온 모습 그대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들어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우리와 똑같이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우리는 자신 있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다니엘서 제2장. 느부갓네살은 왕이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 집은 쓰레기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갔다.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유다 포로 가운데서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한 해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소야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개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테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한 해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낸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본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His oath, his covenant, his blood support me in the whelming flood.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he then is all my hope and stay.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교육의 홍수시대에 살면서도 진정한 교육은 없는 교육의 불감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의 회복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의 피를 흘리심과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성 회복의 바탕이요 근본이며 가르침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개개인에게 가져오는 도구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가르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기대요 방법입니다. 교육이란 잘 쓰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잘못 쓰면 사람을 동물로 얽어매기도 하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오늘 읽은 6절 7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들은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인구 비율은 3%밖에 안 되지만 전국 미국 대학의 교수의 30%가 유대인이고 노벨상 수상자의 15%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교육 방법은 대개 다음에 네 가지 정도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인격적인 지정의의 균형 있는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은 최상의 투자라 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투자, 그러나 바르게 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0절에도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가르침을 지속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들입니다. 우리는 귀도인 부모의 자녀들이 귀도인이 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혼란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귀도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음악가의 가정에서는 대개 음악가가 나오는 원리가 신앙에서까지 같은 원리로 결실하지 못하는 예가 성경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이 당시에 경건했던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회심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인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자인 콜맨 맥카시는 놀라운 보고를 했습니다. 16세 아이의 성격과 행동은 12살 때 이미 결정되었고 12세 아이가 취한 행동은 8살 때에 이미 그 원인이 잡혔고 8살의 아이가 나타낸 행동은 3세나 4세 때 그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려서는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만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어른이 되어서 회개한 것에는 대단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 회심은 강도나 도둑이 해야 할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흉악한 죄에 살다가 회개한 것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적 연구가들은 어려서부터도 회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귀중한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회적이고 육신적인 성장에는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려서는 영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나중에 장성하면 적극적으로 신앙으로 이끌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도는 교육에서도 모델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위대성은 여기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의 여행 역시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52절에는 예수는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본질적인 것으로 삼기보다는 흥미거리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또 다른 반란자 아도니아가 있죠.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흥미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야기와 주님의 사랑 이야기는 기억 속으로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작은 흥미나 감동을 쉬이 잊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익힌 말씀은 여러 해 후에도 떠오르며 그 감동은 거듭 반복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권고들입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절, 7절 상반절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당부하였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우리의 자녀를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가르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부모가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있는 그 일은 약속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11장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역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을 행하려고 하는 부모들과 함께 협력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의 실증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검증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일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말이죠. 우리의 지상에서의 신앙훈련은 어쩌면 우리의 일생의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덤의 관이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 후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요게벳의 모세 교육은 최소한 70년이 지난 후에 분명히 보상되어졌습니다. 경건한 신앙교육의 부모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할 것이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들을 따를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봅니다. 그녀는 방탕하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약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사회적인 교육열은 단순히 머리를 키우고 경쟁의식을 키우는 동물 사육장을 방불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은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계명임을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녀들이 자연히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회심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인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본질적인 것으로 삼기보다는 흥미거리로 삼고자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고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충만한 일이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보상을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어 신앙하지 못하는 자녀들로부터 영적인 불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의 부모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셨고 천국에 가셨다는 고백을 자녀들로 통해서 다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충분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일어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 오늘은 가족을 포함해서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지니는 의미, 그리고 가족과 친구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네, 1절 내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번역을 했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 이해와 더불어 원래 히브리어 문장에 담겨있던 극적인 요소까지 느껴보고 싶으신 분은 차선책으로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잠언의 시적인 분위기를 살리기에 아주 좋은 언어인 것 같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원래의 어순에 따라 최대한 직역해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쪽을 말하자면 마른 떡 한 조각과 조용함이 함께 있는 쪽인데 먹을 것이 가득하고 다툼이 있는 집보다 낫다. 네, 상당히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죠.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해놓고 일반적으로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마른 떡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떡이 평온함과 함께 집안에 있다면 먹을 것이 가득하고 다툼만 있는 집보다 더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평온한 감정이 밀려오나요? 17장 2절은 옛날 신분 제도가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옛날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명문가의 명맥을 이어갈 아들이 없게 되었을 때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그 가문의 미래를 맡기는 경우를 봅니다. 잠언 17장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의 아들은 정말 못난 경우여서 슬기로운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유업도 종이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유업은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뜻의 의미가 아주 넓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몫이 유산으로 있을 줄 알고 부끄러운 줄 모르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던 아들이라면 크게 당황하겠죠. 잠언 17장 2절 말씀과 관련해서 데니 페트릴로가 들려주는 통찰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데니 페트릴로는 노예 제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한 듯합니다. 그가 정리해 놓은 세 가지 결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언 17장 2절에 나오는 부끄러운 아들의 경우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반드시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네, 페트릴로가 정리해놓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신분을 함께 지니고 있지요. 우주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종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아야 그리스도인은 기쁘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이제 다시 잠언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네, 은이나 금이 높은 온도에서의 제련 과정을 통해서 순도가 높아지듯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는 결점이 많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련이 닥칠 때 당혹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매 순간을 맞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 뼘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곳인 동시에 가장 격렬하게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라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각 구성원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가운데 금과 은보다 단단하고 그 어떤 물질적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정으로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가정에도 힘든 시절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겸허히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읍시다. 이제 잠언 1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네, 이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짓말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네요. 다시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귀를 자꾸 기울인다는 것은 그 말의 내용에 관심이 가고 동조한다는 뜻이죠.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사악한 입술과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나에게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생활 지침을 보면 이웃의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거기서 더 나아가 견책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혜롭게 소화하고 사랑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숙제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은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염두에 두고서 잠언 17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결론에 대신하여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적, 영적 가난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거나 그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섣불리 원인을 단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네, 상반절 내용은 손자 이야기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 같습니다. 내 자식이 잘 자라서 낳은 자식들은 왕관과도 같죠. 6절 하반절 말씀은 이래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제 자신의 아버지로서 장성한 딸이 자긍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인지 가만히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